오늘은 두려움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신 사건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다를 걸어가신 예수님의 사건 때문에 본문의 특징이 하나 감춰져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을 최초로 고백한 사건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보다 먼저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그런데 공동체에 대한 고백이 바로 이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련되어 있는 개인의 기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고 기록한 고백이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교회는 매 예배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매 예배할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공동체가 고백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그렇게 첫 번째로 공동체가 고백한 사건이 바로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타난 제자 공동체가 경험한 예수님을 고백했는데요. 그러면 경험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제자 공동체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오늘 세 가지 정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경험한 예수님은 공동체를 귀히 여기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제가 25절부터 33절까지 읽었는데 원래 본문은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22절부터 33절에 보면 예수님의 행동에 관련해서 나타나는 특별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2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3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즉시 행동하십니다. 미적미적거리지 않으셨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즉시 행동하셨습니다.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즉시 반응함은 우선순위와 소중히 여김의 반증입니다. 소중히 여기니까, 그리고 우선순위가 되니까 빨리 먼저 즉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이 동일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6장에도 이 사건이 나타나고 요한복음 6장에도 이 사건이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6장에는 하나의 기록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배 타고 보내고 산으로 올라가신 이유를 요한복음 6장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던 당시 상황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제자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임금되는 것을 예루살렘에서 다윗처럼 왕될 것을 기정사실로 놓고 좋은 자리를 내심 원하며 서로 네가 좋은 자리 할래 내가 이 자리 할래 하며 서로 다퉜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알려주셨는데요. 그것처럼 주님은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들을 즉시 재촉하여 그 자리를 떠나 건너편 가버나움 본동네로 가서 자기의 자리를 찾게 하셨습니다. 즉시 그들을 떠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귀히 여기셨고 그들이 거품으로 뜨지 않도록, 그들이 부풀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그들을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룩으로 반죽 덩어리가 부푸는 것처럼 제자 공동체가 높아지고 거품으로 가득 차는 것을 경계하셨고 즉시 그 자리를 주님은 피하게 하셨습니다. 또 27절, 이어지는 27절 보면 2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바다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유대인의 바다 개념 중에 하나는 귀신이 나오는 장소가 유대인들은 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다, 물이 많은 곳에 귀신이 있다가 귀신이 나온대요. 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은 밤 4경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밤 4경은 우리 시간으로 3시에서 6시 사이를,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밤 4경이라고 합니다. 밤 4경에 제자들은 잘 보이지도 않는데 바다 위로 걸어오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물에서 귀신이 올라왔구나 라고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놀란 그들은 소리 질렀습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하면 놀라 두려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안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놀라지 말라고, 안심해라, 나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지체치 않으시고 제자 공동체에 반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으로 부르셨지만 동시에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 한 개인으로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동시에 우리를 성도로 부르어 교회 공동체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공동체를 주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 교회에 굉장히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예배 중에 다른 교회랑 좀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할 때도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도 우리가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교회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 공동체를 귀히 여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공동체를 귀히 여기셨던 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위한 공동체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공동체를 귀히 여기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도 공동체를 귀히 여긴다는 반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공동체를 귀히 여기며 공동체의 위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과 복음서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들 가운데 나도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경험한 예수님은 공동체를 귀히 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 제자 공동체가 경험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분은 동행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안심하라라는 용어가 신약성경에 특별히 어디에 쓰였는지 쭉 살펴보니까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첫 번째 나오고요. 두 번째가 또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오랫동안 유출병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 또 안심하라가 오늘 제자들에게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동일한 말씀입니다. 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가 안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안심하라라는 말 이후에 이어지는 표현, 또 그와 동일한 표현,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여 더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친구들이 함께 있어서였을까요? 많은 군중들이 함께 있어서였을까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들이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시기에 그들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우리는 아, 이게 그런 표현이구나 라고 그렇게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독자로 가정하고 글을 쓴 것이라 유대인들은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다 압니다. 어떤 표현이냐 하면 나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잔이라,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이름을 붙들고 바로에게 나아가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에게 표현했던 그 방법입니다. 동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1장에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마태복음 28장은 어떻게 마치나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그 분은, 약속은 배 동승한 제자 공동체에 처음에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공동체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도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16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 이게 안심하라 라는 그 동일한 단어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공동체에 임한 두려움의 피해는 더 강력합니다. 더 전파되는 힘이 큽니다. 두려움은 전염성이 강하고 두려움은 공포와 짝을 이루어 패배감과 무기력이 공동체에 스며들도록 합니다. 공동체의 무기력과 패배감이 스며들게 되면 공동체는 마비해 됩니다. 어떤 공동체도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든 가정 공동체든 학교 공동체든 우리가 이루고 있는 공동체에 두려움이 임하면 패배감과 그리고 공포가 들어가고 무기력으로 공동체는 역동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두려움으로 마비되면 그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서려고 하는 개인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개인의 노력은 고사되고 그 안에서 다시 일어나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의 노력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배 타고 있는 제자 공동체 전체 가운데 두려움이 퍼졌습니다. 저거 유령이야. 바다 속에서 올라온 유령이야. 깜깜한데 저거 걸어오는 건 도저히 사람일 수가 없어 라고 공동체 가운데 두려움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그들을 마비시켰습니다. 그 안에는 전문 뱃사건, 뱃사람들이 셋 이상 있었어요. 최소한 두 사람 이상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비된 공동체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모두와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동체와 함께하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살림입니다. 그것은 회복입니다. 도적이 오면 생명을 빼앗고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은 예수님이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 개인에게 뿐만 아니고 우리에 있는 양 모두에게 풍성케 하려고 살리시려고 회복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공동체 가운데 오십니다. 어둠 속에서 바람과 바다를 보며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바람 속에서 풍파 속에서 그들은 주님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들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두려움 가운데 파도를 뚫고 오는 바람을 뚫고 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두려움에 압도되어 정신없이 있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지 못하면 그 가운데 두려움을 뚫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주께 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시선을 주께 고정하면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 공동체가 경험한, 제자 공동체가 경험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제자 공동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4장 33절에 나오거든요. 14장 33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의 개인 신앙 고백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엘리야라고 합니다. 목베어 죽임을 당했던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같지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 더 덧붙여서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고백보다 오늘 공동체가 주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바다를 잔잔케 하는 사건은 마태복음 8장에 이미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 사건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지나가시다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곳엔 제자들의 이 고백이 없습니다. 이렇게만 제자들이 고백해요. 마태복음 8장 27절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렇게만 고백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다르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고백에 이르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하려면 유대인에게 바다가 갖는 의미를 한 번 더 설명드려야 합니다. 유대인에게 바다는 어떤 의미라 그랬죠? 아까 귀신이 나오는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더 있습니다. 혼돈과 무질서의 근원이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절망의 세상을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근원을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까요?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유대인의 바다 개념, 혼돈과 무질서의 집합제, 절망의 세상, 두려움의 근원, 귀신이 나오는 곳. 두 번째, 유대인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유대인에게 하나님과 바다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바다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욥기 둘째, 욥기에 보면 욥기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다를 밟으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다를 통치하시는 분, 이 죽음을 통치하시는 분, 혼돈과 무질서를 정리하시는 분, 그런 분이라는 절망의 세상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바다의 개념과 유대인이 하나님이 바다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것을 뭉뚱그려서 설명하면 마태와 제자들의 3단 논법이 완성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바다와 파도를 밟으시는 분입니다. 욥기 9장 8절에 의하면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상황을 알고 있어요. 유대인 독자들은 이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라는 진위 논쟁, 논란에 빠지지 않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셔, 바다 위를 걸으셔 라고 하지만 오늘 마태는 의도적으로 바다 위를 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는 이 사건을 호수 위를 걸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태는 바다 위를 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왜?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돈과 무질서의 바다를 잔잔케 하신 분, 절망의 바다에서 생명의 소망을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혼돈과 무질서의 바다에 파도를 밟고 제자들에게 오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이시만 그분은 동시에 하나님이신 거야. 그분은 두려움과 함께 오셔서 내니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두려움을 밀어내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오늘 그렇게 고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분은 바닷속에서 나온 유령이 아니라 이 모두를 주관하시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자연과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 전능자이심을 표현하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최초의 신앙 고백입니다. 최초의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신앙 고백은 어디서 완성되었어요? 두려움의 한가운데 이 귀한 제자 공동체의 최초의 신앙 고백이 완성되었습니다.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말이죠.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마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낼 때 바울이 연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으로 목회를 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배경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두려움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하여?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죄라고 합니다. 죄. 죄로부터 두려움이 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늘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거슬러 파도를 만들고 폭풍우를 만들어 두렵게 하였던 것처럼 죄의 바람이 우리를 거슬러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심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들이 괴로웠다. 지나간 지 예수님이 보낸 지 한참 되었는데 저녁에 보냈는데 새벽 3시까지 최소 한 6시까지 바다 한가운데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으며 괴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이 우리가 어떠하든지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성령도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십니다. 두려움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갔던 그 시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신 것처럼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지만 동시에 사랑과 절제와 절제의 마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심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바람은 우리가 탄 배를 거슬러 흔들고 우리 공동체 중심을 흩어 두렵게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바람은 공동체와 개인을 새롭게 하고 능력과 담대함을 주어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회복하게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바람은요, 아모네스라는 헬라어 단어고요. 성령이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그 성령을 지칭하는 바람은 푸뉴마, 호흡, 영입니다. 오늘 그 성령의 바람에 흠뻑 한번 취해보지 않으시렵니까? 두려움이 온 나라를 휩쓸고 있는 이 시기에 오늘 성령의 바람으로 다시 두려움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는 두려움에 주저앉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담대함을 얻어 날마다 승리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두려움도 오지만 동시에 주님도 우리에게 오심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두려움이 올 때 함께 오셔서 우리에게 집중하시어 위로하시는 성령님께 집중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며 담대함, 평안 그리고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